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 군 지휘부 한 라인을 개통하고 미한 연합 훈련을 연중 소규모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9.19 평양 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초에는 남북한 군 수뇌부 한라인 개통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라인 개통 협의는 조만간 꾸려질 차관급 남북 군사 공동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마다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미한 연합 독수리 훈련은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내년 1월 육군의 전방 작전을 지휘하는 지상 작전 사령부와 유사시 북한 장사 정포에 대응해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는 화력여단을 각각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논평에서 우리는 제재 따위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응 조치로 요구한 것은 미국이 결심하기 곤란하고 실행하기 힘겨운 것도 아니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종식과 부당한 제재 해제 등 사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이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며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와의 격퇴전에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군이 시리아에서 IS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면서 이제 우리의 군인들이 돌아올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지둔 미군은 철수할 준비가 됐으며 우리는 곧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작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는 시리아 주둔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다면서 철수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안에 시리아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를 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2016년 미 대선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 정보요원 15명과 기관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 개입과 세계 반도핑기구와 화학무기 금지기구 해킹 등 전 세계에서 악의적 행위를 자행한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 15명과 러시아 기업 4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해킹하고 미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회적 불화를 조성하는 활동을 한 정보요원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미 대선 과정에서 미국 내 온라인 여론 공작을 벌인 것으로 지목된 러시아 업체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와 관련된 회사 세 곳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세 번째 캐나다인이 중국에서 억류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로 억류된 캐나다인은 세라 메가이버로 씨로 불법 취업으로 행정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메가이버 씨 억류건은 앞서 두 명의 캐나다인이 억류된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이들은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캐나다는 이 문제와 관련해 확실한 영사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캐나다 외교부는 19일 캐나다 시민 한 명이 추가로 억류돼 있다며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의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원비어 씨의 가족들이 미 연방 법원에 출석해 북한이 아들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런 지원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허용을 시사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을 미북 간 교착 국면을 풀어보려는 시도로 풀이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낮부터 저녁 사이에 북부지방에 가끔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의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이 미 연방법원에 출석해 북한이 원비어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언에 나선 한반도 전문가들은 원비어가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인질 외교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비어 소송의 증거 청문 심리가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가 직접 이끈 이날 심리는 증언자로 나선 원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 씨와 형제 2명,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치대 교수와 데이비드 호크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이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원비어의 친척과 친구 약 30명은 이날 심리가 열린 법원의 방청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자신의 아들이 북한에 억류됐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의 억류 이후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고 심지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까지 하면서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들이 부모는 물론 전 세계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아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체포된 뒤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면서 북한 당국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자신의 아들이 미국에 살 때 도로 표지판을 훔쳐 방에 보관했다는 발언을 했지만 유품에서 표지판은 발견되지 않았고 특정 교회의 사주를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종교가 전혀 다르다며 사실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원비어가 친구의 이름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내 이름을 팔라고 했던 친구의 허락에 따른 것이었다며 당시 증언이 사실을 토대로 행해진 게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숨을 거둘 당시 반드시 이번 일에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원이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 씨는 자신을 투사라고 소개하면서 악마의 대항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보다 더 악마 같은 존재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인권 환경에 놓인 북한 주민들과 일본인 납북자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악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비어가 건강한 상태로 석방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원비어 송환길에 동행했던 조샘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원비어의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는 서류에 서명해야만 원비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아들의 북한 여행을 주선했던 여행사에 대한 깊은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아들의 억류 직후 여행사 사장에게 연락을 취했느냐는 하월 판사의 질문에 프레드 원비어 씨는 그가 말하는 걸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무사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에서는 원비어의 고등학교 졸업연설 장면이 담긴 비디오가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친구들과 친지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으며 부모들도 눈을 질끈 감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문가로 참석한 호크 위원은 북한은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주민들을 감금하며 고문 역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을 대신해 스웨덴 정부가 원비어 억류 문제를 다뤘지만 영사 접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원비어가 의식불명에 빠진 직후 스웨덴 대사관에 연락해 더 나은 의료 환경이 제공되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교수도 원비어의 증언이 강압적인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비어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이란 표현을 세 번이나 사용한 건 북한 당국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 것 또한 장남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국과 북한 문화에서나 나올 법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이날 증인들의 청문을 모두 들은 뒤 미국 법원은 발언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가족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건네며 심리 절차를 끝냈습니다. 이날 심리는 북한 측이 앉아야 할 피고 측 좌석이 텅 빈 채로 진행됐습니다. 원비어 측은 북한이 이번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근거로 궐석 판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날 심리는 사실상 마지막 법원 출석으로 다음 단계는 판사가 소송에 대한 의견서 공개와 함께 최종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윤 교수는 이날 심리가 끝난 뒤 VOA와 만나 이번 소송의 목적은 북한 정권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미국 시민 또는 다른 외국 시민, 어쩌면 먼 훗날에는 내국인까지 학대를 하고 고문을 하면은 큰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도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앞서 원비어 측은 북한 당국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징벌적 배상액을 포함한 약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금액을 책정하면서 계속되는 북한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기존 판결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지목하며 인권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는 국무부가 이른바 표적 제재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조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권고를 고려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권고에는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표적제재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해 선별적 제재를 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와 미국의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도 인권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모든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VOA 요청에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만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유엔을 통해 북한에 널리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을 조명하고 이 같은 위반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조명하기 위해 유엔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은 안보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며 유엔 총회와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의 인권을 특정한 결의안들이 그런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런 지원이 북한 정권의 방해 없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관한 예외 규정이 제재를 우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폐쇄적 국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to be sure that it can be delivered and not interfered with by, you know, Kim Jong-un. And so there is a need, but the question is how do you deliver that in a country that's otherwise closed?
메넨데즈 의원은 19일 VOA 기자와 만나 김정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인도적 지원금이나 물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원 세출위원인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 의원은 대북 인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김정은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s a moot question because I don't think that Kim Jong-un would allow it in. And if we did provide aid, we can't be certain that it would actually.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전달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벤카딘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안보와 북한의 핵 확산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훼손하지 않고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가 도전 과제라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Oh, absolutely. There is a need for humanitarian attention to North Korea. One of the most oppressive regimes on the face of the earth. People there are suffering.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경로를 갖고 있는 국제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인도 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지원이 효과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도록 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 mechanism to get effectively to get that in, as I understand it, the government will not.
북한 정부가 미국의 인도 지원을 정부 내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삶보다 핵 역량과 군사력 증강에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다른 국가들처럼 외부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을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데 전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true. I mean, we've seen in other places of the world where international humanitarian efforts have been diverted, and the fund.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 지원을 막는 것이 정책의 일환인 북한 정부의 경우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효과적인 인도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보단 북한의 이런 정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s a challenge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y're extremely effective in preventing outside humanitarian relief to get to the people.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수 위원장은 대북 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악용돼선 안 된다면서 일부 국가들이 이를 최대 압박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Law envisions humanitarian exemptions. Those exemptions cannot be abused, they can't be exploited. And I am concerned that some nations may be trying to use those exemptions as ways to end run the maximum pressure doctrine.
미 정부가 현재 중단된 대북 인도 지원을 재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유엔과 미 의회가 통과시킨 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의 경우 예외를 허용해왔다면서 인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이를 제공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부과한 강력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구멍이나 핑계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made it very clear that we will provide humanitarian aid. We have allowed these exemptions in the sanctions both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anctions that Congress has passed.
또 효과적인 대북 인도 지원책 마련은 유엔이 회원국들과 가져야 할 논의라며 미국은 최대 압박에 대한 완강한 입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외교위원은 대북 인도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야망을 벌일 경우 미국이 북한을 돕도록 허용하는 관계에 이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허용을 시사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을 미북 간 교착 국면을 풀어보려는 시도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건데 실제로 대화 재개의 촉진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모든 추가 조치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 여행 금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보여주려는 미 행정부의 노력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es, an effort to show some improvement in relations. And maybe the hope is that North Korea will
세이머 전 조정관은 1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상응 조치를 기대한 것 같다며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비건 특별대표와의 만남을 수용하는 것이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임명된 비건 대표는 북한이 계속 실무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부상과 단 한 차례도 회동하지 못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발언을 북한의 협상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상당히 중요하며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유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xing the travel ban and allowing more humanitarian cooperation is a signal to North Korea that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이번 재검토 발언은 인도적 지원에 국한된 미미한 단계적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현명한 움직임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완전히 되돌린 데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It can be easily reimposed by executive order, but I'm not sure that it will be reimposed simply because the talks hit a snag. I think
여행 금지는 행정명령으로 쉽게 되살릴 수 있는 것이지만 단지 미북 대화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채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 여행 금지의 원인을 제공한 오토 원벼 사망과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조치를 다시 시행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북한 여행 금지와 관련한 비건 대표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관계에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 재개를 위해 미 행정부의 입장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s now acceptable and is not is is not.
갈루치 전 특사는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북한 여행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북한의 태도 변화와 맞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지낸 세바스찬 고르카입니다.
And the phrase that we used when I was in the White House, which is behavior modification. We have to see North Korea.
백악관 재직 당시 북한의 행동 변화라는 문구가 사용됐다면서 북한이 역내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른 행동을 보이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취하는 각각의 조치는 북한의 행동 변화라는 목표에 부응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고르카 전 부보좌관의 설명입니다. 전직 관리들은 미국의 이번 발표가 미북 협상을 재개할 촉진제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인도적 지원 목적에 한해 여행 금지 조치가 풀린다 하더라도 지금의 교착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The stalemate seems like it's going to continue for some time.
Yeah.
I do think there'll be another summit meeting next year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Mm-hmm. But for now, I don't think there's likely.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한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제재 완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북한이 이에 응할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 역시 이번 조치가 최근 미국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를 재검토할 방침을 밝혀 주목됩니다. 하지만 제재 문제로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에 새로운 동력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발표를 한 건가요?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기관 등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이들이 적법한 지원 물품들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의 전달과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의 방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인도주의 지원 물품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번 재검토는 민간과 종교단체의 대북 지원에 관한 조치입니다. 미국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인 2017년 1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유니세프를 통해 홍수 피해 지원 자금으로 북한에 1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지원은 2011년에 90만 달러의 수해 복구 자금을 제공한 데 이어 6년 만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에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심사 기간을 장기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도주의 지원 물품의 북한 반입을 사실상 막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원 단체들의 불만이 컸는데요. 이번 조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치적 제약을 풀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내 35개 민간단체들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 문우신 재무장관, 의회 등의 공개 서한을 보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민간단체들이 서한에서 뭘 요구했나요?
예,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요. 북핵 협상과 인도적 문제의 분리,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허용,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에 대북 제재 조항 예외 적용,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시켜줄 것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무부의 여행 금지 조치로 대북 인명구조 사업과 의료, 식량 지원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번에 요구를 받아들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언론인, 적십자 관계자,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과 함께 국무부가 정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예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특별 여권 발급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면서 필요한 때 방북하지 못하는 등으로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 이유가 해소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비건 특별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이 두 달 전 불법 입국했다 억류됐던 미국인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신속하고 매우 신중하게 추방을 진행한 것이 작용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의 안전과 안보에 대해 좀 더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은 오토 원비어 씨 사망 사건 직후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면서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꼽았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답보 상태를 풀어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조치를 발표한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은 북한과 작지만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길을 열어놓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완화나 해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북한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오늘자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에서 이런 주장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원인은 미국이 상응 조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며 제재 해제는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조치가 미북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인 만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 주최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대북 협상에 인권 주제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체제 선전용으로 핵을 자랑하지만 인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는 만큼 이를 역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When we focus on his nuclear program, we enhance his legitimacy. When we focus on human rights, it undermines his legitimacy.
맥스웰 연구원은 의제가 핵에 집중되면 협상에서 김정은의 정통성을 강화해 주지만 의제가 인권에 집중되면 김정은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북한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북한의 노동자 인권 착취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박정현 한국석좌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미국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Kim fears his people more than he fears the United States. The people are his most proximate threat to the regime.
김정은은 멀리 있는 미국보다 바로 가까이 있는 북한 주민들을 더 실질적이고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석좌는 따라서 대북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김정은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Not including human rights issues emboldens Kim and it gives him more confidence to drive the terms of engagement.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버트 콜린스 고문은 북한 지방의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지방 주민들은 평양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식량과 보건, 위생 등 기본권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체계적인 인권 탄압을 통해 북한 지방 주민들은 평양공화국을 위해 착취당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115대 미 의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상정된 결의안과 법안이 지난 회기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5대 미 의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상정된 결의안과 법안은 총 41건입니다. 첫 번째 회기인 지난해에는 22건이, 두 번째 회기인 올해에는 19건이 상정됐습니다. 총 22건의 대북 안건이 상정됐던 지난 114대 의회와 비교해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의회는 지난 13일을 기해 115대 입법 활동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기 의회에 상정된 대북 안건은 지난해와 올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제재 강화와 대북 선제 타격 제한, 북한 여행 제한 등 북한의 위협과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춘 법안과 결의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반면 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올해 의회에서는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 사안들이 담긴 안건들이 대거 상정됐습니다. 의회는 특히 북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 검증 기준이 될 핵 역량 보고서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회기 의회가 통과시킨 북한 관련 결의안과 법안은 총 5건입니다. 지난 회기 4건 대비 다소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상정 안건 대비 통과된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회기에는 전체 대북 안건의 11%가 통과돼 지난 회기의 18%보다 7%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 안건들은 대북 제재 강화와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 의회를 통과해 발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은 러시아, 이란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으로 114대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첫 대북 제재법,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담긴 제재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미국 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것도 이 법에 따라 취해진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의회는 대북 제재 해제 30일 이내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 안심법안을 입법 종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북 제재 해제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겁니다. 이외에도 이번 회기 의회에서는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담은 두 건의 새 대북제재 법안,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과 대북은행 업무 제한 법안이 상정돼 주목됐습니다. 리드 액트, 브링크 액트를 각각 상정한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과 크리스 밴 홀렌 민주당 상원 의원에 따르면 이 두 법안은 내년 초 재상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15대 의회는 또 지난 6월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처음 마련된 것으로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대북 정보 유입과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14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데이비드 스네든의 납북 가능성 조사를 촉구하는 상원 결의안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지난 114대 회기에도 데이비드 스네든의 납북 가능성 조사를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을 가결했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상하원 결의안과 대북 제재 해제 시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 이번 회기 내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의회에서는 대북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와 달리 이번 회기에서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114대 의회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가 상하원에서 모두 채택됐었습니다. 당시 공화당의 마크 커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찰스 랭글 하원의원은 초당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관련 결의안과 법안을 추진했었지만 두 의원 모두 은퇴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안건은 하원 결의안이 유일하며 이마저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내년 다시 상정돼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나마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자국 선박 9척에 대해 독자적 조치를 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자국 선박 9척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파나마는 지난달 27일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를 통해 자국 선박인 코티, 글로리호프 6, 오리엔트 샌유, 고야, 안쿠안조, 서플러스 오션 1, 하이슌 158, 빌리언즈 99, 그레이트 스프링 등 9척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과 제3국의 정보를 토대로 이 선박들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는 또 파나마와 협약을 맺은 국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등록이 취소된 선박의 입항을 허용할 경우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파나마에 등록된 개인과 기업, 선박의 대북제재 위반을 막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등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0월 선박을 이용한 불법 환적 정황이 포착된 파나마 선박 2척과 북한 선박 1척을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파나마 정부는 지난 8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박이 파나마 정부의 등록 자료에서 지워졌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파나마 선적 취득 요청을 계속 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대륙 중간에 만들어진 운하를 보유한 해양 강국으로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는 전 세계 해양 교역 상당 부분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를 억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핵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답보 상태가 이어지면 미국과 북한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북한에게 무기 시스템 개발 시간을 주는 것이며 북한은 경제적 혜택을 절대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긍정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해와 같은 긴장이 촉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미북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북한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Well, you always have to worry that during a stalemate, the North Koreans can do more development of their missile systems without testing them and their nuclear.
와일더 전 보좌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대화가 답보 상태에 놓이면 북한이 실험 없이도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과의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며 느긋한 모습을 보였고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과 고위급 회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대화가 지연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은 북한에게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problem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is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It continues to produce more missiles.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없이도 여전히 관련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에게 시간적 여유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그저 북한을 기다려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게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의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과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 전술이라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상대방에게 너무 간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협상 지렛대를 약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As a negotiating tactic, it's important not to let the other side think that you are in a hurry.
와일더 전 보좌관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조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미 행정부의 대화 노선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또다시 방문하는 등 행정부 내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of course, Steve Beacon, I think, is having another round of the working talks with the South Koreans, which shows activity by the administration. So I would not interpret the president's remarks.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현 대화 국면만으로도 북한에게는 이익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한국 일본 담당관으로 근무한 민타로 오바 씨입니다.
North Korea also has something to gain from the current status quo. You know, it has been able to secure summits with the major powers and major leaders. It has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는 상황만으로도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 없이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기회와 중국 등의 외교 지원을 얻었고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을 약화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 장기화는 북한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것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점을 가장 큰 손실로 꼽았습니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would be offering up to the North Koreans if things move forward. So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서방의 투자와 중국, 한국의 경제 지원이 결합돼야 하는데 북한이 비핵화 길로만 들어선다면 이와 관련한 수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시간을 끌수록 북한 주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와 인권유린 중단이라는 올바른 전략적 결정에 나서야 북한 주민들도 밝은 미래를 가질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The people in the north have a chance to have a brighter future if Kim Jong-un makes the right strategic decision, the right strategic choice, which of course is to denuclearize and end its human rights abuses. And so, you know, the longer he continues.
맥스웰 연구원은 지금의 답보 상태가 장기화하면 북한은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도발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도발에 나섰던 오래된 각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향후 긍정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 미북 간 불만이 고조되면 지난해와 같은 미북 긴장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게 큰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한국통계청이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북한 경제가 내년에 한계점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전문가 사이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남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최소한 4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계청을 19일에 발표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자료에서 북한의 지난해 GDP는 322억 달러로 한국의 1조 3,890억 달러 대비 43배의 차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1990년 이후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제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 GDP가 145억 달러에서 지난해 322억 달러로 27년간 두 배 정도 성장에 그쳤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에 1,576억 달러에서 1조 3,890억 달러로 거의 9배 성장했습니다. 2017년 1인당 총소득도 한국은 3,363만 원, 미화로 거의 3만 달러에 육박해 1,300달러에 그친 북한보다 23배나 많았습니다. 전년인 2016년에 기록한 22배보다 격차가 더 커진 겁니다. 경제 성장률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전년 대비 3.5% 감소했지만 한국은 3.1%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남북한 국민 총소득 격차는 47배, 무역 총액은 북한이 55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1조 521억 달러와 비교해 무려 190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은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석탄 생산량은 2,166만 톤으로 전년보다 940만 톤 감소했습니다. 1999년에 2,120만 톤 이후 1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또 다른 수출 제재 대상인 북한의 수산물 어획량도 한국의 어업 생산량 375만 톤의 4분의 1 수준인 88만 톤을 기록해 전년보다 12만 5천 톤 크게 줄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난해 수출액은 2014년 이후 계속 하락세로 18억 달러, 수입은 38억 달러 수준을 보이면서 북한 경제와 외환 보유고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발표한 2019 국제정세전망보고서에서 이런 배경을 지적하며 북한 경제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고명현 연구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 정부가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배경엔 외환 보유액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한테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경제 한계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고 그건 아마 그 외환 보유가 지금 점점 바닥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2019년에는 북한의 이런 제재 완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극대화될 것 같고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남북관계에 큰 부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올해 방만하고 공격적인 경제 정책으로 실물 경제 지표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긴 했지만 수출입의 불균형이 계속 커지면서 경상수지 악화와 외화 보유고 축소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민생 중심의 공격적인 경제 정책 유지에 필요한 석유 제품도 불법 해상 환적 때문에 수입 단가가 상당히 높아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선박을 통한 해상 환적을 통해서 이 석유 보종량의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지금 북한이 7만 톤의 그 정제유만 수입할 수가 있는데 그 보종량의 한 거의 최소 50%에서 80%를 충족한 것 같습니다. 불명이 이렇게 암시장을 통해서 석유 제품을 구했으면은 불명이 그 프리미엄을 지불했을 겁니다. 이 석유 제품 관련해 가지고.
서울대학교의 김병현 교수는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감소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언제 바닥을 보일진 여러 변수 때문에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수출이 크게 줄고 수입이 그만큼 안 줄면 당연히 외환 보유 빠져나간 거죠. 그런 면에서 원래는 한 올해 말쯤이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연명할 수 있을 만큼의 뒷문을 열렸기 때문에 아마 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내년 말일 수도 있고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결국 대북 제재 압박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고 더 강화하느냐에 따라 북한 정권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석진 연구위원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북한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건 기존에 갖고 있던 외환 보유액을 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외화가 아닌 기존에 보유한 외화로 소비재 수입을 계속해 주민들의 경제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배경과 민간 경제 시장의 발달 등을 지적하며 제재로 인한 북한 경제 피해가 예상보다 작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외환 보유액이 소진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느끼는 압박감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지난해 8건, 올해는 대화 규류에 관계없이 11건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가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개권연구위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돈추 등의 역할이 큰 민간시장 때문에 내년에 당장 북한의 외환 보유액이 바닥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 고갈에 따라 세금 액수를 크게 인상해 기존 돈추들과의 공존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상황에서도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외환을 고갈할 가능성은 여지도 없고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통치 자금 자체가 이제 지금 고갈이 되기 시작을 하고 통치 자금이 고갈이 되면 바로 시장에 부과하게 되는 사실상의 세금을 올릴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외환을 조달하기 시작하면 그동안은 시장화가 되면서 사실 북한의 돈주들 배후에 다 있는 거 당간부들이란 말이에요. 북한 권력 엘리트하고 김정은이 정확하게 동업자 관계에 있었는데 그 동업 얼라이언스가 붕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중기적인 이후에 북한의 가장 큰 경제적인 불안 요인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 다시 오고 그 가능성은 그렇게 적어요.
과거 기업소의 생산량이 1이었다면 시장 활동을 통한 생산량은 2였기 때문에 정부의 0.5를 받쳐도 1.5를 가질 수 있어 김정은 위원장과 시장 모두 서로 좋은 공생관계였지만 이런 체계가 통치자금 고갈로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외환 보유 상황이 생각보다 견실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오랜 제재를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나름의 창구와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늘 받아봤던 제재 상황에서 조금 더 제재를 더 받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외환이 고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은 그 지금까지 패턴이 어느 한쪽에 막히면 다른 쪽을 뚫는 방식으로 계속 외화를 조달해 왔기 때문에.
북한 외부에서 다양하고 유동적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고 해외 파견 노동자나 정보기술, 즉 IT 인력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임 교수는 4년차에 접어든 고강도의 국제 제재로 북한이 내년에 경제 흑자를 내긴 힘들겠지만 이런 자생력 때문에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You may think,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